같이 기도하고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오늘 새벽도 이만큼 건강과 평안과 작은 믿음과 교회를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곳에 모여 하나님을 섬기며 또 찬송하며 기도하며 또 온라인을 주셔서 주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도 주셔서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앞에 또 앉게 하시니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심으로 부족하고 무익한 종이 조금 성경을 해석하게 하시고 또 함께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기억하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로라고 말씀하신 대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 말씀인 줄 아오니 주님 말씀 안에서 온전함 성화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주님 일하시며 주님 종을의 입술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모두들의 마음과 귀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병약한 자들이 들어있사오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연약에서 낙망하지 않고 날마다 새 힘 주셔서 더욱 주께로 전진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4절까지 보십시다. 메시아의 고난 제목을 그렇게 붙여보십시다.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까지는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 예언합니다. 특히 53장은 고난당하실 메시아에 대해 그는 2절에 또 그는 그를 3절에도 4절에는 그는 이란 말이 두 번 또 나오고 5절에도 그가 라는 말이 네 번이나 나오고 6절에도 그에게 등으로 그는 그를 그의 그가 그에게 등으로 말합니다. 메시아께서는 많은 사람의 죄를 대속하실 자로 예언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습니다. 13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혹은 지혜롭게 행한다 그런 뜻도 있어서 옛날 영어 성경이나 근래 NIV 성경은 그렇게 번역하고 형통하리니 그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NASB 성경은 우리 원문처럼 번역했습니다.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 메시아의 지혜롭게 행하심 혹은 형통하심과 존귀케 되심을 선포하십니다. 여호와의 종이신 메시아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지혜롭게 또 형통하게 다 이루시고 존귀하게 되실 것입니다. 14절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랠 것이며 우리말에는 놀랜다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놀랠 것이며 영어 성경들은 옛날 성경이나 근래 NASB나 NIV 같은 많이 읽히고 권위가 있는 성경들은 열방에 뿌릴 것이며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방에 뿌릴 것이며 그러니까 말씀이 무엇을 뿌리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지만 말 뜻은 열방에 뿌릴 것이며, 그것이 원어에 충실한 번역 같습니다.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메시아께서는 그 얼굴이 다른 사람보다 상하시고 그 모양이 다른 사람보다 상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의 고난을 말씀하십니다. 메시아께서 세상에 오셔서 이루실 일은 고난을 통해 이루실 일입니다. 메시아의 지혜롭게 행하심과 형통하심은 그 고난의 일을 완성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메시아의 고난을 보고 놀랄 것입니다. 그러나 후에는 메시아께서 그의 피, 그 속죄의 피와 속죄의 복음을 열방에 뿌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가 열방에 뿌릴 것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고쳐 번역한 영어 성경들의 번역과 같은 말씀은 다음 장에 나오는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의 피, 그 속죄의 피를 뿌리는 것이며 그것은 또한 속죄의 복음을 만방에 뿌리는 것, 즉 복음을 만방에 전파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봅니다. 열왕들은 그를 인해 입을 닫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며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3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1절 봅시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뉘게 나타났느뇨? 메시아의 속죄의 죽음과 그 속죄 사역은 모든 성도와 전도자들이 전하는 내용이며 전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메시아의 속죄 사역은 복음의 중심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고 말했고 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여 논의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도다라고 말했습니다. 2절 보십시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사야는 메시아의 외모를 예언하며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외모를 조금 상상하게 만듭니다. 메시아의 모습은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으시며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으시고 외모로 사람들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으시다고 묘사되었습니다. 3절 계속 보십시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다라고 하는 원문을 보니까 영어 성경들의 번역처럼 고난의 사람, 고난의 사람, a man of sorrows, sorrow라는 슬픔, 고난, 복수로 sorrows, 고난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말인데 고난의 사람이시며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고난의 사람이시며 질고를 아는 자라. 질고라는 말이 병 혹은 병으로 인한 고통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병을 아는 자, 병으로 인한 고통을 아는 자시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메시아께서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받고 많은 고난을 당하실 것입니다. 그는 고난의 사람이실 것입니다. 메시아께서는 고난의 종이실 것입니다. 또 그는 병으로 인한 고통을 아는 자이실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을 아는 자이실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그를 귀히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4절 계속 봅시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질고 다시 질고 병과 고통을 지고 우리의 슬픔, 우리의 간고, 고난 이런가 간고라고 번역했던 말 슬픔, 우리의 고난을 당하였거늘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의 고난이 우리를 위한 고난, 곧 대속의 고난임을 증거합니다. 메시아께서는 자신의 잘못 때문에 고난을 당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봅니다. 첫째로 메시아께서는 사람들의 보기에 아름답지 않으셨다고 보입니다. 2절 말씀 우리가 읽은 대로 53장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피부가 곱고 이목구비가 조화로운 자를 우리는 아름답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가 마음이 곱고 사리 분별력과 판단력이 있지 않다면 그의 외적 아름다움의 가치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않는 것은 돼지코의 금고리 같다고 그랬던가요? 잠언에 그렇게 표현했으니까 아름다운 외적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참 내면적 아름다움을 동반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외적인 아름다움을 크게 여기지만은 그러나 믿는 이들은 그렇지 않다. 내면성, 인격성, 도덕성, 경건성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하겠네. 우리는 사람의 외적인 조건, 즉 그의 외모, 학력, 재산, 사회적 신분 등으로 그의 가치를 판단하지 말고 그의 경건성과 그의 도덕성과 인격성이 더 가치 있는 요소임을 알고 그것으로 그를 평가해야 하겠습니다. 만일 외적인 것으로 평가한다면 예수님은 그렇게 점수가 높지 않을 것이다. 오늘 성경의 표현을 보면은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그것입니다. 외적인 것에 가치를 두지 말고 내면성, 곧 경건과 도덕성, 인격성에 가치를 둬야 합니다.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사십니다. 둘째로 메시아께서는 고난의 종이셨습니다. 고난의 종, 이게 52장 끝부분에서부터 53장 전체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메시아께서는 고난의 종이셨습니다. 구약시대에 짐승의 피 흘리는 제사는 제사 제도에서 짐승을 잡아 죽이고 피를 흘리고 그것을 번제단에 불태워 드리는 그런 번제 같은 제사, 다른 제사는 피만 뿌리고 그렇지만은 피와 기름을 나중에 불세로는 정도이지만은 피 흘리는 제사는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을 예표했습니다. 상징했습니다. 그의 모친 마리아는 마구간에서 그를 낳았고 그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뉘었습니다. 헤롯은 그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였고 그래서 요셉은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했다.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예수께서는 어릴 때부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또 그는 30세가 되어 전도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물론 영적인 뜻으로 말씀하셨겠지만 그런 표현도 하셨습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또 제자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고난과 또 죽음 그리고 나중에 부활할 것을 말씀을 세 번이나 하셨는데 그 가운데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라는 표현도 한번 나옵니다. 한 번인지 몇 번인지. 복음서들이 증거하는 대로 열두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는 주님을 배신했고 그가 잡히시던 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쳤으며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주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파송한 자들에게 잡히셔서 공회 앞에서 침뱉음과 주먹과 손바닥으로 침을 받으셨고 모욕과 희롱을 당하셨고 로마 총독 빌라도의 법정에서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고 정죄를 당하셨고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고 그 죽일 죄가 없다고 그를 놓아줄 마음을 가졌지만은 죄가 없다 누가 보면 세 번이나 내가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한다고 말했지만은 그러나 백성들의 요청 요구와 예, 그들의 강압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정죄하고 마니까 불의한 재판관 사도신경에 늘 나온 대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어. 고난 받은 게 맞죠. 재판관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오늘날 판사도 예, 양심에 맞게 법과 예, 이성과 양심에 맞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그들이 바로 판단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또 여러 가지 예, 현실의 조건을 생각하면서 판단한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천벌을 받을 차이지 하나님께서 보시고 웃으시고 너는 빌라도 같은 자로구나. 주님이 그런 재판을 받으시고 정죄를 당하시고 가시면류관 쓰셨고 채찍질을 받으셨고 십자가 사형장에서 겉옷과 속옷까지 벗김을 당하셨고 요한복음 19장 23절 말씀이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주님은 고난의 주님 고난의 종으로 예언되어 있고 그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셋째로 그러므로 우리는 메시아의 고난의 길을 본받습니다. 본받아야 합니다. 주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믿고 평안한 것을 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신 길을 우리도 본받기를 원합니다. 아무쪼록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이 벌레와 같은 자가 자를 위하여 주께서 피 흘려 고난을 받으셨는데 나는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예수님 믿고 죄 씻음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깨달으면서 주님의 고난하고는 상관없이 나는 편안하게 살다가 가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께서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우리가 주님 따라가기를 원하는데 제자 되기를 원하는데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나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날마다 오늘 주님을 위해서 죽으리다 내가 죽기를 원한다 자기를 극기하고 처복종시키고 자기를 죽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자만이 참된 제자의 삶을 살 것이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나는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교훈을 성도들에게 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어느 책에 나오던가요? 빌립보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13장 13절은 우리가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북문 밖에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 지고 올라가 거기서 처형되셨듯이 우리도 영문 밖으로 어떤 때는 쫓겨납니다. 성도들이 모든 기존 교회의 기존 세력의 교권에 쫓겨나는 일이 간혹 있습니다. 교회가 부패되면 그렇습니다. 우리 종교개혁운동도 그렇죠. 사실은 정죄된 마틴 루터는 이단으로 정죄된 자였고 이단으로 정죄되면 그 다음에 아무든지 그를 죽여도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을 이단을 죽인 것이니까 공로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는 그런 모든 여건들을 통과한 자들입니다. 개혁자들은 종교개혁자들 교회개혁자들은 그랬습니다. 교회를 개혁하고 교회에 바른 말을 한다는 것은 때때로 그렇습니다. 교회가 부패되고 배교된 교회 안에서는 그렇습니다. 영문 밖으로 나아가죠. 베드로전서 4장에도 우리에게 닥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초대교회는 사도시대의 교회, 초대교회는 고난받는 교회, 핍박받는 교회였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아니라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들이 고난을 받는 오늘 시대에 우리는 아직 그렇지는 않죠. 이것이 신앙의 자유라는 것이 이렇게 귀해서 우리는 자유로이 믿고 종교의 자유라고 표현하면서 이단까지라도 자유롭게 이단을 전하고 심지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해서 공산당을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사람들 이북의 3대 세습체제를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광화문에서 떠들어대도 그를 제재하는 것이 별로 없는 이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만 우리는 신앙의 길에 있는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 심지어 비방과 학대를 두려워 말고 예수님 믿기 때문에 바로 믿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받는 비방과 고난이 있다면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십자가에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메시아의 고난의 길을 본받는 것이 제자들 참된 제자의 길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사람의 가치를 외모로 보지 않고 경건과 도덕성으로 가치를 판단할 수 있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주님의 고난의 길을 우리가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어 싸우니 주님의 그 고난을 본받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이 세상 살면서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고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서 가기를 결심하고 각오하며 조금씩 실천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한 종들이오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